마태복음 3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세 번째 구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그리스도의 혈통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낮은 자들, 높은 자들, 선한 자들, 악한 자들, 열조들, 왕들, 평민들, 포로된 자들, 회복된 자들, 그리고 심지어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는 여인들까지도 포함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통제하는 원칙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애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는 어떤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아무렇게나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이 원칙들에 적합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지만 충분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는 다루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잉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통탄할 만한 것이며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끔찍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창세기를 공부해 왔지만 38장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말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의로웠습니다.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보다 더 의로웠다고 인정한 시아버지 유다 쪽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말의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근친상간은 언제나 쌍방이 다 연루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다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의로웠으며 장자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으로부터 왔으므로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를 느낍니다. 다말의 시대의 장자권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장자권은 두 배의 몫의 땅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포함했습니다. 두 배의 몫의 땅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배의 누림을 말합니다. 땅은 그리스도이며 두 배의 몫의 땅은 그리스도에 대한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 있는 무언가 특별하고 비범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의 세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장자권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깃이 되었고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두 배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좋은 땅이요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며 우리의 왕의 직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다말이 장자권 갖기를 갈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만일 그녀가 끊긴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깃이 되는 그분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말은 이 축복을 그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대의 맏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들은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남편은 주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주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유다의 둘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고대의 규례에 따르면 유다는 장자권을 물려받을 한 아들을 낳기 위해 자기의 다음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도록 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유다는 다말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부적당한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수단이 부적당하든 그렇지 않든 다말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자권을 갖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과거에 중국에 있던 어떤 젊은 청년들이 나의 말씀 전파에 감동되어 주 예수를 믿고 침례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인들인 그들의 부모들은 이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침례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집을 벗어날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느 날 방과 후 부모들에게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침례받기 위해 교회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순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면 방법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이 되지 말고 규례들과 규칙들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수단으로라도 장자권을 얻으십시오. 다말은 부적당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성한 기록 안에서 다말의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룻기 4장 12절은 이 이름이 신성함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장로들은 내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다말의 이름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떤 죄스러운 것도 주의하지 않고 오직 장자권만을 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다말로부터 우리는 그녀의 아들 베레스에게로 나아갑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출산하려는 순간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내밀었고 산파는 그가 큰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붉은 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스가 그를 제치고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되었습니다. 산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얻는 것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베레스는 장자권을 상속했습니다. 사람은 그를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이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편 곧 우리가 장자권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한편 곧 우리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쓸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무디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성경학교의 한 학생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디 씨, 신약을 읽어볼 때 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며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확신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디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나가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문 밖에 쓰여진 누구든지 올 것이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에 들어가서 돌아볼 때 그들은 창세전에 선택되었느니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올 것이요를 의미합니다. 다말은 원했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창세전에 선택되었느니라를 의미합니다. 가령 당신이 오늘의 다말이라면 장자권을 얻도록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것을 얻고서 뒤를 돌아본다면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장자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라합. 우리는 라합에게 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즉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저주받은 곳의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곳의 창녀였지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녀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원칙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온 인구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소유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되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그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돌이킨 후에 유다지파 군대에 인도하는 자요 여호수아에 의해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내졌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살몬은 라합과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결국 라합은 그와 결혼했으며 그들은 보아스라 이름하는 경건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들에 대해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킨 후에 합당한 사람과 연합되고 건축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충분한 분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장자권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살몬과 보아스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살몬과 보아스를 가지려면 당신은 합당한 믿는 이들, 곧 인도하는 지파 안에 있는 합당한 인도자들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윗의 조상이 될 합당한 열매인 보아스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주님의 백성들께로 돌이켜야 하며 다른 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과 관련을 맺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보아스. 만일 우리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는 룻기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룻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으며 또한 그녀를 위하여 장자권을 구속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보아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장자권을 모두 구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친척의 기업을 구속했으며 그 사람의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그리스도에 주목할 만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제요 보아스로서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장자권을 관심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장자권도 관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 룻과 나오미가 누림, 즉 장자권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장자권을 회복하고 구속할 길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내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형제들은 나를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길을 갖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나오미나 룻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보아스가 되어야 하며 그 잃어버린 장자권을 구속하고 구속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남편을 잃어버린 실지의 룻이라 합시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장자권에 대한 누림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자권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형제로서 나의 장자권을 구속해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장자권을 구속할 어떤 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나의 장자권을 되찾을 값을 지불하고 또 나와 결혼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와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적인 관계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분깃을 가장 크고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에게 보아스가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누림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나의 장자권을 구속했고 나와 매우 관련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관련됨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낳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보아스들이 필요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에게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장자권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이 손에 입을까봐 다른 이의 장자권을 돌아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룻인 나를 돌아보아야 하건만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에 있어서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조차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관대할 것이며 나의 장자권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장자권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의 장자권도 돌아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룻. 이제 우리는 룻에 왔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룻은 좋은 여인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녀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이 근친상간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근본은 근친상간에 속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압은 롯이 그의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 모압인들은 심지어 10대까지도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참여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압인인 룻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우세한 원칙을 계시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자권 안으로 받아들여질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했으며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인 라합이었으며 자기 부인 룻은 모압인이었습니다. 둘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들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 심지어 낮고 천한 부류의 이방인들과도 연합되신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근본에서 태어났고 비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마음 상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모압에게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보아스와 같은 합당한 사람과 관련되는 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두 배의 분기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세. 우리는 계속해서 이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세에 대하여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말은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세에 대하여 두 번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그리스도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요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그리스도가 이세의 뿌리, 즉 이세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음을 가리킵니다. 이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이며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나오셨고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가지였고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뿌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세는 그리스도 안의 뿌리박음으로 그리스도를 낳은 그리스도를 가지로 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뻗어낼 때 그 그리스도는 단지 당신의 가지일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의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서 뻗어나오고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이요 또한 우리의 산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며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박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아스요, 룻이요, 이세요, 다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는 나와 동일합니다. 다말의 상태가 또한 나의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나 나쁜 상태나 모두 나와 동일합니다. 나는 다말이요, 나는 베레스요, 나는 라합이요, 나는 보아스요, 나는 루시요, 나는 이세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세 후에 우리는 마침내 다윗에 이릅니다. 다윗.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 중 가장 어린 여덟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에서 여덟이라는 숫자는 부활, 즉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여덟째 날은 두 번째 주의 첫날이며 따라서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 부활의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왔을 때 이새는 자기 일곱 아들을 그에게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은 여덟째 아들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첫 번째 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주의 첫째 날에 속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덟 번째 자녀들입니다. 다윗은 14세대로 된 열조 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족보 중 열조들의 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왕의 세대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 족보에서 오직 다윗만이 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그를 통하여 왕의 직분이 있는 왕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이며 다음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는 두 시대의 경계표입니다. 그는 한 시대의 끝이며 다른 한 시대의 시작인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있어서 매우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는 종종 한 상황의 끝과 또 다른 상황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끝도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을 결론 짓고 다른 상황을 여는 좀 더 강한 사람들, 즉 얼마의 다윗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조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들의 시대를 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리는 여덟째 아들이어야 하며 우리는 다윗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울에게 그를 대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생애에서 하나의 커다란 잘못, 곧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행위로 두 큰 죄를 범했으니 곧 살인과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의 평생에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했으며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간음의 결과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할 목적으로 보내신 선지자 나단에 의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정죄받은 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가 있고 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두 세 항목, 즉 허물, 회개, 사함이 있음을 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칠 때 그 결과는 솔로몬입니다. 먼저 거기에는 허물이 있었고 회개에 더하여 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허물과 회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회개와 허물과 하나님의 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결혼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허물과 회개와 하나님의 사하심과의 결혼, 즉 영적인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은 다윗의 허물과 회개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 칭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 즉 사람의 허물과 회개에 하나님의 사하심이 더해진 결과로 건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후에, 그리고 그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후에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의 견고케 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하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코 다른 이들을 살해한 적이 없고 허물을 범한 적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전형적인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솔로몬은 결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건축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사람의 허물과 회개에 하나님의 사하심이 더해짐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느 날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회개는 당신의 사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당신의 사하심 또한 나의 허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허물은 당신의 사하심을 필요로 하고 당신의 사하심은 나의 허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나에게 허물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하심을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을 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너의 허물과 회개로 인하여 나는 나의 사함을 소비할 기회를 갖는다. 나는 이에 대하여 기쁘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선한 것이 오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님의 눈에 바르게 행하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살인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침해할 것이고 허물을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허물을 범한 후에 회개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솔로몬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평화로운을 의미하지만 주님께 있어서 그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집, 즉 오늘의 교회를 건축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올바름은 교회 건축을 위해 좋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릇 행하자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릇 행하려 해도 그릇 행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주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어떤 일을 행할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시편 51편을 읽어야 하며 그것을 당신의 시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 말하십시오. 주여, 나는 회개합니다. 당신을 거슬렀으며 오직 당신께만 이 악한 일을 행했나이다. 나를 사하소서. 이러한 회개 후에 당신은 또 다른 결혼, 즉 당신의 허물과 회개와 하나님의 사하심과의 결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는 평화로운 자이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인 솔로몬을 낳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교회 건축에 매우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하며 주님으로 그것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찰스 웨슬레는 그의 찬송가 중 하나에서 이는 오로지 긍휼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배경과 당신의 상황 또는 장래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단지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이 구절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우유나 고기가 아니라 뼈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과 이 메시지에서 다루어진 요점들에 대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들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추구하는 마음,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보아스와 룻과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오늘의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